BOA 세계뉴스입니다. 29일 시리아의 목표물을 겨냥한 이스라엘군 공습으로 발생한 사망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고 시리아 인권 관측소가 30일 밝혔습니다.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이스라엘군이 시리아 북부 알레포 공항 인근에 있는 헤즈볼라 로켓 저장고를 목표물로 삼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레바논의 근거를 두고 이란의 지원을 받는 이슬람 무장조직 헤즈볼라는 지난 2011년에 시작된 시리아 내전에서 바샤르 알 아사드 정부를 지원해 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해 10월 미국이 테러 단체로 지정한 이슬람 무장 정파 하마스와의 전쟁이 시작된 뒤 시리아 내 목표물들에 대한 공격을 늘려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또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북부 지역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주기적으로 레바논 내 헤즈볼라 대원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29일 공습으로 군인 38명과 헤즈볼라 대원 7명, 그리고 친시리아 반군 7명이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이 단체는 사망자 수가 44명이라고 집계한 바 있었습니다.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팔레스타인 분쟁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이스라엘군 공격으로 인할 가장 많은 시리아군 사망자가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중단된 미국의 군사 지원이 재개되지 않으면 우크라이나군이 조금씩 후퇴해야 할 것이라고 29일 경고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미국 워싱턴 포스트 신문과의 회견에서 미국 지원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영공 방어와 패트리어트 지대공 미사일, 전자전용 전파 방해기, 155mm 포탄이 없다는 것을 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가 조금씩 뒤로 물러선다는 후퇴한다는 뜻이라며 우리는 후퇴하지 않을 방법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군사 물자가 부족하다는 것은 분명히 후퇴하고 훈련을 더 짧게 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그렇게 되면 러시아군이 큰 도시들로 진입할 수도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유럽이 전쟁 전 시기에 있고 유럽 대륙을 위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져서는 안 된다고 도널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가 29일 경고했습니다. 투스크 총리는 이날 유럽 매체와의 회견에서 전쟁이 더 이상 과거 개념이 아니라면서 이는 현실이며 2년 전에 이미 시작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군사 지원을 촉구하면서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앞으로의 2년이 모든 것을 정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우리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살고 있다고 투스크 총리는 강조했습니다. 투스크 총리는 2023년 말 총리로 복귀한 이래 처음으로 한 이번 유럽 매체와의 회견에서 유럽 지도자들에게 방위력을 증가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다른 유럽 나라들은 국내 총생산 대비 국방비 비율을 2%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지키지 못하고 있지만 폴란드는 4%를 국방비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미국 매체인 자유아시아 방송 RFA는 홍콩 국가보안법 발효에 따른 직원들 안전을 우려해 홍콩 사무소를 폐쇄했다고 29일 발표했습니다. 베이팡 RFA 최고 경영자 CEO는 성명을 내고 직원과 기자들 안전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며 홍콩 사무소를 폐쇄하고 더 이상 상근 직원을 두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홍콩에서는 반역과 간첩행위, 그리고 외부 개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새 국가보안법이 지난주에 발효됐습니다. 팡 CEO는 RFA를 외부 세력으로 분류한 것을 포함한 홍콩 당국 조처가 새 국가보안법 아래 RFA 홍콩 사무소를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라비아해에서 해적에게 납치됐던 어선을 구조했다고 인도 해군이 29일 발표했습니다. 인도 해군은 사회연결망 서비스 SNS인 X에 성명을 내고 해군함정 두 척이 예멘 소코트라섬에서 남서쪽으로 약 165km 떨어진 해상에서 이란 선적 FVR 카마르호에 접근했고 12시간에 걸친 작전을 통해 납치된 FVO와 선원들을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무장한 해적 9명이 배를 납치했으며 현재 승조원 23명은 모두 안전하다고 밝혔습니다. 인도 해군은 지난 2008년부터 소말리아 인근 수역에 해군 함정을 배치해 왔습니다. 세계 뉴스였습니다.
봄은 사람들의 꽃노래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화사하게 피는 꽃을 보다가 살랑거리는 따뜻한 봄바람을 느끼다가 절로 나오는 콧노래. 이 콧노래가 봄을 알아보는 몸의 반응이 아닐까 합니다. 음악가들은 그런 봄의 흥얼거림을 오선지에 그렸습니다. 따뜻한 햇살도 살랑이는 바람도 흩뿌려지는 봄비도 음표와 화음으로 그려넣어서 사람들을 춤추게 했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말의 음악여행 도성민입니다. 오늘 음악여행은 봄기운을 가득 담은 왈츠곡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왈츠의 왕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봄의 소리 왈츠, 작품 번호 410, 그리고 남국의 장미라는 제목인데요. 작품 번호 388, 두 곡 이어 듣겠습니다. 오스트리아의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지휘자인 빌리 보스코프스키가 이끈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연주했습니다. 봄기운을 부르는 왈츠 음악으로 오늘 클래식 음악 여행 시작했습니다. 봄의 소리 왈츠와 남국의 장미라는 작품인데요. 왈츠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오스트리아 음악가 요한 슈트라우스의 아들, 그러니까 왈츠의 왕 요한 슈트라우스 2세가 1880년에 작곡한 것이 남국의 장미였고요. 1882년에 만든 것이 그 유명한 봄의 소리 왈츠입니다. 아, 봄의 소리 왈츠는 방금 들으신 것처럼 오케스트라 연주곡으로 유명한데요. 사실은 성악곡, 그러니까 가사가 있는 성악곡이 원곡입니다. 종달새는 푸른 하늘로 날아오르고 부드럽게 불어오는 봄바람에 사랑스럽고 부드러운 숨결은 초원에 입맞추며 봄을 깨우네 라는 가사입니다. 그리고 이어 들으신 남국의 장미는요. 여왕의 레이스 손수건이라는 제목의 오페레타 속의 왈츠였는데요. 작품 자체보다는 그 오페레타 작품 자체보다는 극 속의 이 음악이 인기를 끌면서 어느 작품이었다고 하면서 오페레타가 거꾸로 주목을 받았던 경우입니다. 아, 제목으로 쓴 남국의 장미가요. 이 어떤 아름다운 여성을 빗댄 표현인지 아니면 진짜 봄에 피는 그 장미꽃을 의미하는지는 아직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주말의 음악 여행, 고전 음악 클래식의 깊이와 향기에 빠져보는 시간입니다. 매주 토요일 밤과 일요일 새벽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밤의 음악이라고 해석하는 세레나데 음악을 여러 곡 들어보려고 합니다. 세레나데, 조용하다, 저녁, 바깥에서 라는 뜻을 가진 이탈리아 말 세라와 알 세레노에서 나온 말이고요. 기악과 성악에서 쓰는 음악 양식의 용어입니다. 세레나데 음악으로 유명한 음악가로는 오스트리아 음악가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가 있고요. 러시아 작곡가 표트르 일리치 차이콥스키, 그리고 체코슬로바키아의 작곡가죠. 안토니오 드보르작 등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최고라고 꼽는다면 차이콥스키 드보르작의 세레나데가 있습니다. 자, 먼저 차이콥스키의 세레나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차이콥스키는 모차르트를 아주 깊이 존경했던 작곡가라고 합니다. 모차르트의 현악곡 그 자체를 세레나데라고 부르는 아이네 클라이네 나흐트 뮤직의 영향이 이 작품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현악 합주곡 세레나데 C장조 작품 번호 48의 2악장입니다. 유리 시모노프가 지휘한 로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연주했습니다. 차이콥스키의 현악 합주곡 세레나데 C장조 작품번호 48의 2악장 유리 시모노프가 이끈 로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함께 하셨습니다. 서정적이면서도 우아한 느낌의 세레나데입니다. 차이콥스키가 지인에게 보냈던 편지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확신대로 세레나데를 만들었습니다. 이 작품은 나의 진심을 모두 담고 있으며 음악적으로도 완성도가 높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라고 썼을 정도로 차이콥스키 자신도 이 작품을 흡족했던 모양입니다. 자, 이어서 들어볼 세레나데는 체코슬로바키아의 작곡가 안토닌 드보르작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 2장조 작품번호 22의 2악장입니다. 차이콥스키의 세레나데 작품과 마찬가지로 두 대의 바이올린, 그리고 비올라, 첼로에 콘트라베이스를 쓰는 4악장 구조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형식은 같지만 차이콥스키는 C장조 구성을 했고요. 드보르작은 2장조를 중심으로 세레나데를 펼친 만큼 그만큼의 다른 느낌이 확연합니다. 드보르작의 세레나데는 조금 더 편안하고 밝고 은은하다고 할까요? 체코의 민족음악가라고 불리는 드보르작 특유의 그 보헤미아풍 선율의 세레나데가 이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 가운데 하나로 꼽게 하는 그런 그 정서적인 친숙함의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드라 코스랄레츠와 그의 악단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영화는 2006년에 나온 스위스 영화 비투스입니다. 스위스의 프레디 무러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고 스위스 배우와 제작진들이 만든 메이드 인 스위스랜드 스위스 영화입니다. 영화 제목인 비투스는 주인공 소년의 이름입니다. 범상치 않은 아들의 재능을 알고 더 잘 키우고 싶어하는 엄마와 보청기 회사의 말단 기술자인 아빠, 비투스에게 늘 편안한 친구가 되어주는 할아버지가 등장하는 가정영화입니다. 비투스의 예사롭지 않음은 5살 생일부터 두드러졌습니다. 생일 선물로 받은 멜로디언으로 생일 노래를 연주를 하니 모두가 놀라버립니다. 지능 검사를 해보니 IQ가 180입니다. 또래가 유치원에서 율동을 할 때 비투스는 백과사전 같은 전문서적에 빠져 있었고 베토벤이 다시 태어난 것 아니냐는 칭찬을 들었을 정도였습니다. 사람들 앞에 아들의 천재성을 보여주는 것에 뿌듯한 부모, 아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주려고 하는데 비투스는 그런 관심과 지원이 불편합니다. 궁금한 것을 대답해 줄 수 없는 바쁜 부모 때문에 외로워하다가 문을 걸어 잠그고 반항도 합니다. 비투스의 안식처는 할아버지입니다. 늘 자신의 마음을 물어봐주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할아버지가 좋고 또 할아버지는 자신을 그냥 있는 그대로 봐주기 때문입니다. 비투스와 엄마의 갈등은 유명한 피아니스트 선생님 앞에 억지로 가게 된 날 터졌습니다. 만나기도 힘든 선생님 앞에서 엄마는 아들의 가능성을 인정받고 싶었는데 비투스는 피아노에 앉지도 않고 화를 내면서 피아노는 내가 치고 싶을 때 칠 겁니다 라고 소리를 질러버립니다. 엄마는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불같이 화를 내지만 비투스는 내 꿈과 인생은 나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좋아하는 것을 버릴 줄도 알아야 한다고 했던 할아버지의 말을 되새깁니다. 비가 억수같이 오던 밤, 비투스는 방벽에 장식해둔 날개를 메고 2층에서 뛰어내립니다. 며칠이 지나서야 의식을 차린 비투스, 부모님은 살아난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는 하지만 달라진 비투스에 크게 낙심합니다. 하지만 지능검사가 120 정도로만 나오도록 한 것도, 피아노를 전혀 못 치고 괴로워서 건반을 두드려 버리는 것도 모두 비투스의 계획이었고 설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 집에서 음악을 듣다가 자연스럽게 피아노 앞에 앉게 되고 모든 것이 그대로라는 것을 들켜버립니다. 비투스의 비밀을 지켜준 할아버지와 깊은 이야기를 나누다가 집수리 걱정을 하던 할아버지에게 돈을 많이 벌어줄 수 있다며 주식으로 부자가 될 계획을 얘기합니다. 할아버지는 집 고치는 데 써야 할 은행 대출금을 손자 비투스에게 맡깁니다. 어린 손자의 남다른 생각에 기특해하고 또 응원해 주려고 전 재산을 투자한 것인데요. 미스터 울프라는 이름의 회사를 세우고 돈을 벌어서 사무실을 꾸리고 또 아무도 없는 곳에서 마음껏 피아노 연습을 하면서 집에 가서는 12살 평범한 꼬마처럼 사는 이중생활을 합니다. 비투스의 주식 투자는 승승장구였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의 꿈이었다는 비행기 조종사의 연습기계 시뮬레이터를 들여놓았고 연습만 하는 게 지루하다고 진짜 경비행기를 살 수 있을 정도가 됐습니다. 또 아버지가 회사에서 정리해고 된다는 소식에 그 회사의 주식을 사들여 최대 주주가 되고 아버지를 최고 경영자로 세우기도 하는데요. 음반 가게에서 우연하게 만난 어릴 때 자기를 봐줬던 베이비시터 누나를 다시 만나고 사랑을 느끼고 고백을 했다가 어이없다며 거절당하는 성장통도 겪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의 사고 소식을 듣습니다. 집수리를 하다가 높은 곳에서 떨어졌다는데요. 놀라서 병원으로 달려간 비투스에게 전하는 할아버지의 귓속말. 평생의 소원이었던 조종사가 되게 해줘서 고맙다며 몰래 비행기를 직접 몰아본 경험을 얘기합니다. 양복에 서류 가방을 챙긴 꼬마 신사 비투스. 비투스는 할아버지의 비행기 열쇠를 챙겨 비행장으로 갑니다. 정비사 몰래 비행기에 올라탔고 할아버지가 일러준 대로 활주로가 짧아도 빠르게 이륙할 수 있는 방법을 써 하늘 높이 날아오릅니다. 그리고 첫 만남에 피아노 치기를 거부했던 그 선생님 집 앞마당에 비행기를 착륙시키고는 피아노를 배우러 왔습니다 라고 합니다. 영화는 오케스트라와 협연하는 피아니스트 비투스의 놀라운 연주 끝에 기립박수가 쏟아지는 콘서트 장면으로 마무리됩니다. 영화의 첫 장면과 비행기를 탄 장면 그리고 콘서트장에서는 슈만의 피아노 협주곡 A단조가 흐르고요. 영화의 흐름 곳곳에 비투스가 피아노를 연습하는 장면에서는 모차르트의 피아노 연습곡, 소나타, 리스트의 헝가리 광시곡,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 등이 흘렀습니다. 현란하게 움직이는 피아노 위의 손가락은 연기가 아니라 실제하는 천재 피아니스트의 손이었습니다. 영화 비투스에서 12살로 설정된 주인공은 실제 천재 소년으로 유명했던 피아니스트 테오 게르류가 연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영화 비투스의 여운을 1800년대 독일의 작곡가 로베르트 슈만의 피아노 협주곡 A단조 작품 번호 54로 이어가겠습니다. 비상하고 싶은 천재 소년 비투스의 마음이 이 곡 위에 펼쳐집니다. 3악장 알레그로 비바체 피아노의 미국의 피아니스트 머레이 페라이오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의 주말의 음악 여행 듣고 계십니다.
바리톤 가수가 부르는 사랑 노래가 이렇게 감미롭습니다. 예, 눈을 감고 듣게 되는 이 멋진 목소리의 주인공은요. 1950년대 전성기를 누렸던 이탈리아의 성악가 프랑코 코렐리였고요. 이탈리아의 대표 간손에 오 솔레미오의 작곡가 에두아르도 디카푸아가 작사가 빈센조 루소와 함께 만든 나폴리 사랑의 노래 그대에게 입맞추리 였습니다. 주말의 음악 여행, 오늘 여행의 마무리는 왈츠 춤곡입니다. 러시아의 현대음악가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의 두 번째 왈츠라는 곡인데요. 재즈 오케스트라를 위한 모음곡에 있는 작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무거운 분위기의 왈츠입니다. 슬픔을 떠올리게 하는 선율이고요. 생각이 깊어지는 느낌의 왈츠의 멜로디입니다. 네덜란드의 음악가 앙드레 류와 그의 요한 슈트라스 오케스트라 공연 실황 앨범에서 골랐습니다. 관중들이 허밍으로 또 쇼스타코비치 두 번째 왈츠를 함께 노래했습니다. 주말의 음악 여행, 다음 시간에도 고전 음악 클래식과 함께 세상으로의 여행 준비하겠습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